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북조선 신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내 양을 먹이라 진행을 맡은 로이스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오셨나요? 또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겉모습에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겉모습으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겉모습은 우리 마음대로 바꾸기가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가꿀 수 있으니까요. 우리 부모들이 마음의 가치를 두고 자신의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내 양을 먹이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이수인입니다.
네, 두 분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는 여러분만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잘 지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일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더위가 불편하게 느껴지기보다 계절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그렇겠네요. 저도 이은희 집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지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더운 여름이 오히려 더 은혜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수인 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도 저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더위를 많이 생각하지 않고 지낸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맞아요. 이수인 자매님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지내다 보면 날씨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이 시간 방송을 더욱 힘내어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 신자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 더위를 잊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이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을 이은혜 집사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고르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키가 크고 영모가 멋진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셨죠.
네,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왕으로 택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말씀이 뭐였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겉모습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얼마나 정직한지, 또 얼마나 참고 견디는지, 얼마나 주어진 일을 꾸준히 잘하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지와 같은 사람의 속,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속이 멋진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겉모습이 멋지고 잘생긴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다만 이 말씀은 겉모습만이 왕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 늙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아름다워질 수 있잖아요. 지난주 내용을 마무리하면서도 말씀드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더 잘 가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한 이은혜 집사님을 보면서 벌써 기뻐하실 것 같아요. 북조선에서 이 방송을 듣는 신자분들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말씀에서 배워주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잘 배워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알려주라고 했었나요?
부모가 먼저 자녀들의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먼저 보려고 해야 해요. 또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배워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부모가 먼저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다 보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관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가치관으로 자란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겉모습으로 판단받아도 그것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한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자녀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기로 한 것이 있었지요. 그게 무엇이었나요?
자녀들에게 너는 있는 그대로 정말 귀한 사람이야. 엄마는, 아버지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이런 말을 자주 해주라고 했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 두 분은 지난주 동안 이런 말을 하실 기회가 있었나요?
저는 전에 그런 말을 별로 한 적이 없어서 좀 어색하기는 했지만 조카들을 만났을 때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예쁘고 아주 귀하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조카의 반응이 어땠나요?
큰 조카는 쑥스러운지 그냥 웃더라고요. 그런데 싫지는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더 어린 조카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랬군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마 다 큰 자녀들도 그런 말을 듣고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 아들들도 지금은 다 어른이 되었지만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해주면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자주 그런 말을 해주다 보니 그런 말에 어색해하거나 쑥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이은혜 집사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네, 이번에는 이수인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네, 이제 이 말씀을 한 구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택함을 받을 때 한 장면을 보았었지요.
네,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키나 역모를 보지 않고 대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시는 대신 중심을 보셨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좋으셨다는 뜻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너무 좋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왕이 된 이후에 실수를 합니다. 아마 두 분은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알고 있어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신하는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한 내용이지요.
네, 맞아요. 이은혜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 그것도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그 신하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어요. 정말 악한 죄를 지은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네, 아마 다들 그러실 텐데요. 다윗이 그 죄를 지은 다음에 나단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은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다윗이 아주 나쁜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이 다행이네요.
그렇지요.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어떤 잘못을 지어도 감히 왕 앞에서 그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했지요. 그리고 다윗도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즉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하지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종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다시 깨끗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죠. 다윗을 처음 왕으로 선택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나온 다윗 왕의 마음은 하나님께 어떨까요?
다윗 왕이 하나님과 또 그 신하와 그 신하의 아내에게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지었을 때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았을 것 같아요.
네, 이은혜 집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생각은 다윗이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도 다윗이 앞에 저지른 죄에 자꾸 마음이 갑니다. 왠지 그 큰 죄라면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지요.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계속 왕노릇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값도 치러야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아닌지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두 분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배워줘야 할 텐데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경쟁하고 비교당하면서 열등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먼저 자녀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열등감으로 괴로워하는 자녀들에게 보상을 해주라는 것인가요? 그럼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네, 보상은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와 같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강점으로 약점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가 약점으로 인해 열등감을 느끼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점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네, 비슷한데요. 가정에서는 최대한 자녀가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모가 조심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바꾸기가 쉽지 않지요. 그럴 땐 자녀들이 마음을 잘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은 특히 다른 친구의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름 대신 별명을 만들어서 놀리듯이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부모가 모두 바꿔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 자녀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생활을 통해 열등감을 이기는 훈련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들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들어주고 격려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들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배워줄 수 있습니다.
강점으로 약점을 이겨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경험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저의 아들 중 한 명은 공부를 별로 잘하지는 못했어요. 특히 고급 중학교 때는 졸업 후 대학교를 가야 하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는 체육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체육 중점반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강점으로 약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주 즐겁게 고급 중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아들이 공부를 힘들어하는데도 부모가 계속 공부만 해야 한다고 했다면 전도사님의 아들이 학교 생활을 더 어려워했을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들이 운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으니 공부를 못한다는 열등감은 사라지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공부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것 또한 잘 해내더라고요.
정말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부모들이 다 그렇게 자녀들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지도하면 좋은데 공부의 가치를 두게 되면 자녀들의 다른 강점을 잘 못 보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공부만 강조하게 되잖아요.
네,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부모가 먼저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있는, 될 수 없는 겉모습이나 머리가 좋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저희 아들에게 한 것처럼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제가 앞에서 자녀들이 경쟁과 비교를 당하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는 열등감을 이겨내는 훈련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과 다르게 학교 생활을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 경쟁을 적당히 해내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못해서 열등감을 경험했으면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들이 공부를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해 주었었지요. 그런데 끝까지 그것만을 고집하면 아들이 낙심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생겼을 때 다른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부모들이 전도사님처럼 그것에 적당한 시기를 알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녀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맞지 않을 때는 다시 깨끗함을 받고 올바른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열등감을 이길 수 있도록 보상해 주는 것. 그것은 강점으로 약점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또 적당히 경쟁을 해내도록 격려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하면서 우리 두 분은 어떤 것이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죄로 책망받을 때 바로 회개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사람은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마다 빨리 회개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열등감을 이길 수 있도록 부모가 잘 도와주려면 정말 지혜로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때는 적당히 경쟁을 하면서 열등감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또 어떤 때는 강점으로 약점을 이길 수 있도록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그 때를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처럼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끗하고 새로워야 해요. 그리고 자녀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잘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지요. 부모는 너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강점을 한 가지씩 발견해서 알려주세요. 그것으로 조금이라도 자녀의 마음에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을 다 같이 외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 인사합니다. 잘들 지내셨죠? 우리 오늘 사무엘 형제님, 지수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수입니다.
아유, 네, 반가워요.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팠다가 말도 안 되게 기적적으로 낫거나 건강이 회복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저는 북조선에 있을 때 한 14살, 15살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북조선에서는 파라감기라는 감기가 있거든요.
파라감기?
예, 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 백성들 속에서, 인민들 속에서 그렇게 불립니다. 그 감기가 열이 막 40도, 41도 이렇게 났었어요. 저와 동생이 걸렸었는데 저는 그때 영양실조도 걸렸었고 나중에는 그 주사 맞을 돈이 없어가지고 약을 못 먹고 주사를 못 맞으니까
그랬구나.
나중에는 출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멍마다 이렇게 피가 출혈하면서
피가 났어요?
예, 그 열을 견디지 못하고 몸이 출혈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죽겠구나. 인생에서 딱 처음 내가 아파서 죽겠구나라는 시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생명의 은인을 다행히도 만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그때 매우 어려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이게 회복이 된 거네요. 저는 38.5도까지 갔는데 그때 제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40도가 넘어갔다니까 너무 심한 상태였네요.
아, 약이 없는 게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지수자매님은요?
네, 저는 이제 많이 아팠던 것으로 기억하는 게 제가 이제 그 여기로 오면서 이제 중국에 잠깐 들리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이제 맹장이 아파가지고.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병원도 못 가잖아요, 제가.
네.
네. 그래서 그 막 목사님이 막 붙잡고 저를 붙잡고 막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랬는데 계속 막 기도를 이제 하시면서 지금도 낫게 해주시지만 앞으로도 아픈 일이 없게 해주시라는 걸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아프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또 목사님의 저는 아닙니다. 기도의 네. 힘으로 또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군요.
네, 그때 좀 진짜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랬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마 모아서 우리 신방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대표로 강사무엘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듭난 신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간절함으로 복음을 살아내므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신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던져서 순종하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분단된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분단된 우리 민족에게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둔강이 난 한반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어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떠한 암초를 만나더라도 감사함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신방 예배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7절의 말씀. 우리 지수 선배님과 사무엘 형제님이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서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 지수자매님,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여타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와, 우리 지수자매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해줬어요. 다르죠. 그 어떤 종교도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의 관계를 갖지는 않아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바라보면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의 신은 인간에게 복종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또 인간은 그런 신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인도함을 받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또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기도 하고 관념적이기도 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고백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보이진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아, 그래서 우리에게 배워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네요.
아멘입니다.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옳습니다. 두 분이 너무나 이야기 잘해줬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그걸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군요.
우리 사무엘 형제님이 너무나 정리를 잘해줬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대하여 두 가지 함께 전하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는요. 천국의 비밀을 알리기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리기 원하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건데요.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 사무엘 형제님이 읽어주실래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누가복음 4장 31절에도 보니까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오셔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십니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가르치시는 거였잖아요.
네, 옳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해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네. 그래도 예수님이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잘 알았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사무엘 형제님이 해줬어요.
세상적인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목사님?
정말 중요한 것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를 지나는 것, 그리고 절대로 썩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의 비밀, 천국 생활의 비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는데요.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긴 인생도 아니란 말이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향을 바로 설정해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모르면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다 보면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게 되며 그냥 방탕한 삶으로만 살게 되겠네요. 방탕한 삶의 끝은 결국 후회하는 인생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 생각이 맞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네요.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요. 자기 인생이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잘못 가고 있다면 바른 길로 가려고 조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은 내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율해서 다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은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건가요?
네.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 속이 상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은 자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걸 아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 같은 젊은이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 길을 가겠다고 끝까지 우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렇네요.
아유, 우리 사무 형제님 귀한 고백에 너무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침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들은 아닌 거예요.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미리 주세요. 나는 그거 가지고 집을 나가서 저 넓은 세상에 가서 내 마음대로 꿈을 펼치면서 멋지게 살렵니다. 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러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탕자인 것 같아요. 탕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복하고 멋지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 있어 하는 거고요.
아, 귀한 고백에 감사해요. 이게 뭡니까?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는 이런 것들이 참 허탄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맞아요.
염려가 되고 이 아기가 어쩌려고 저러나 나중에 후회할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도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수 자매님 말처럼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님의 염려가 되고 어쩌려고 저러나 나중에 후회할 텐데 하면서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이유는 부모님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미련을 고집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은 아신다란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는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길 원하기 때문에 오셨다고요?
네. 누가복음 4장 33절 말씀 지수자매님 읽어줄래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하려고 오신 것이죠.
마귀 사탄 악한 영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군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마귀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나 사이에, 나와 내 자녀 사이에 누가 이간질하고 그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멀리 쫓아내버리고 가까이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해서든지 우리 자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군요.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더불어서 기쁜 삶을 매일 사셨는데 사단이 싹 나타나가지고 뱀의 형상을 하고 이 선악과 먹어라. 먹으면 너희한테 좋을 거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속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치 자기를 위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속삭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와, 무서워라. 사탄의 계획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전쟁은요, 진짜 치열한 거란 말이죠.
참 마귀 사탄은 나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놈들이네요.
네, 맞아요. 놈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이 악한 영들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더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신자가 자신의 원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더 치열하게 덤비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아프고 병들고 문제 있고 귀신 들리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오히려 빨리 지나쳐버리고 마는 거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시잖아요. 네.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에게서는 질병이 떠나가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하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생긴 질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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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진짜 이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 한다면 그것은 그 질병조차도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북초선 형제 자매들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아멘.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받은 은혜 있으면은 우리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마음이 네. 말이 다른 면에서도 공감이 되었던 게 성경에서는 신자를 군대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군대라는 표현을 썼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육류의 육체로 이 세상에서 마귀와 부단히 싸우는 그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렇군요. 걸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다는.
아멘.
아멘입니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지수자매님.
네, 저는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데 그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일단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네. 제일 먼저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다시 좀 마음속에 좀 새겨야겠다. 간혹 이제 좀 아픈 일이나 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네.
이제 아,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그렇게 했던 또 저를 좀 떠올리게 되면서 네, 좀 다시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 치수 자매님 말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무엘 형제님 나눔처럼 우리가 너무나 건강하길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 사실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참 크고 놀라운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세상 살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되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우리 북조선 모든 형제 자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단은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속삭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귀 사단의 관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 더 나아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북조선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파서 눈물 흘리는 북조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과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방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북조선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